당대에 끝내시는 분. 그래서 영어에 aweso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wesome. 이 awesome이라는 말은 멋진, 놀라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다윗도 이 시편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역시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겹고 어려울수록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겨울수록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참으로 절묘하게 위기를 탈출하게 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뀐 전구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일이 우리 형제들의 수고로 다 잘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마지막 전구를 바꾸는데 본래 있던 전구에 유리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PT 그 비계에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서 밑에 있는 형제들에게 뿌려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비계를 다 사용하고 뜯는데 요게 요렇게 들려져야 되는데 요렇게 탁 해가지고 비계에 팍 부딪혔어요. 쇠와 쇠 사이에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거기에 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지키심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큰 거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그런 걸 다 목격했잖아요. 이 교회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런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절묘하게 그 어려움과 위기를 탈출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찬송가 429장을 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들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눈을 조용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감사한 것뿐이고 놀라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투정과 안타까움과 하소연과 눈물을 들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럽죠. 심지어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동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기록되는 모든 항목들은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86편 15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심이 많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무한하십니다. 또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실증이 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지도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바로 진노하고 화를 내지만은 다행히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임자하심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다고 자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그러죠. 네 과거에도 그랬지. 그러더니 또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세요. 자주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거지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 아내가 했던 거, 내 남편이 했던 거, 자식이 했던 거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언약의 불변함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일으켜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어렵죠? 그런데 이걸 요즘 우리말로 좀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해가 뜨면 지도록 되어 있는 한 날을 바꿀 능력이 있다면 우주의 온 천체의 운행 질서를 바꿀 능력이 있다면 해가 뜨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을 파기하겠노라. 이 우주의 질서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진노 속에서도 모세는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사람들에겐 진노의 얼굴을 내미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세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도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받을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즐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시편 130편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찾는다면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죄를 따라 형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죄를 따라 벌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다윗도 우리도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8절에 19절입니다. 그 기업의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여러분들입니다. 그 기업의 남은 자를 허물을 사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없는 것처럼 발로 밟아버리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바위를 달아서 던지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을 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 중심이 뭡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할 때로 두려워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57편 10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인자는 크십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2절에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절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선지자가 지적하자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잘못이나 숨어서 보려고 기웃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절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오히려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역시 히브리서 기자도 8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속량은 거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저주를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려고 애쓰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감추려고 애쓰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그의 공의대로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아들처럼 경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솔로몬이 온갖 죄를 다 범하고 나서 돌이키면서 그런 고백을 잠언서에서 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걸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대로 인용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아버지라는 이름에 익숙하게 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땅에서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놀랍고 영화롭고 위엄스러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시편 78편 38절 39절에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놀라운 아버지 뒤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인가를 다음 15절부터 기록하고 있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이 초라한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자식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분 이런 사실을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너무 어색해서 얼굴을 좀 고치기 위해서 침을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동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보호가 되겠지만 어쩌면 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되기도 하죠.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섬기고 있음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이번 공과를 못 만들겠다. 그것도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공과를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함께 등산을 하면 거기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는 늘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저도 용서하시고 또 우리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로 우리가 진흙뿐임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유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채유라는 말이 이번에 번역된 성경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유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기보다는 여기다가 우리의 맏형을 넣으십시오. 우리의 맏형. 우리에게 있는 맏형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고 긍휼을 받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또 즐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